제가 아마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별명이 홀리척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왜 별명이 홀리척이냐면, 교회에서는 무지무지 홀리합니다. 근데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별명이 홀리척이었어요. 거룩한 척한다 그래서 별명이 홀리척이었습니다. 그만큼 외식하는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그 별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도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 긍휼을 얻기보다는 자신들이 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에 굉장히 그 능숙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현대 교회의 많은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엔타일먼트라 그럴까요? 영어로는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무슨 신앙의 어떤 연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 이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이 바로 긍휼을 원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만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의 앞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부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똑같은 내용을 적고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25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고요. 그는 문둥병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에 있는데 이 사람은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또한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만약에 나음을 입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음을 받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지만 식사로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탁을 나눴다라고 알려지면 그 사람이 참 어려운 위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 초대받지 못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초대한 사람도 아니고 시몬이 초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소문난 그런 여인이었다고 그 복음서들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신다는 걸 알고 있었던 여자였고요. 거기 더군다나 향유 옥합까지 준비해온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번 처음에 만나는 여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마도 정말 회개를 하고 변화를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사랑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행한 것이 기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한 본문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자세히 읽어볼 텐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도대체 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고 믿음이 그 여인의 사랑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즘 말하는 복음으로 죄와 용서함을 경험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최대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한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제가 그 저희가 새벽 기도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토기장이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도 몇 번 나오는데 그 토기장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라는 것을 제가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우리 아이들이 갖고는 그 플레이도 있잖아요. 애들 갖고는 진흙 같은 생긴 거. 그거를 만지작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무엇이 정말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할 거기에 권리가 없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일반적인 생각이고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놨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합니다. 맨날 불평하고 죄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만들어놨는데 얘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토기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다시 걷어들여서 다시 빚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품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큰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만들어 놓은 토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빚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그것이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찌 보면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회의 모습이에요. 이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말을 적시고 그 발에 입맞췄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드라이하고 먼지가 많아서 항상 손님이 오면 뭐부터 닦지요? 손과 발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종이 없었나? 모르겠어요.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자기 머리로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신분상으로 보면 정결치 못한 여자라고 다른 복음서는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감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물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서지 못할 정도로 이 여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죄인의 몸이라는 것, 정결치 못한 여인이라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 한마디 말도 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뺨을 타고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는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그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회와 용서의 감격이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만들어주셨습니다 하고 그 사랑의 표현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시몬은 발을 닦을 물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겸허한 마음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참회와 용서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짚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는 항상 제가 항상 죄랑은 뭐라 그랬죠? 피튀기까지 싸우라 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주님 앞에서 그러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의 자신의 죄를 위해서. 현대사회 문제가요. 현대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 것, 그럴 수도 있는 것, 다 그렇게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온전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참회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차 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희생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가요. 전쟁이 끝나고 25년 뒤에 1970년도에 빌림 브렌트라는 사람이 소독의 총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폴란드를 전쟁 후에 방문하게 됩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독일이라면 치를 떨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일본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독 총리가 폴란드로 올 때 그들은 정말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 국가인 독일에서 총리가 왜 오나, 정말 부끄러움도 없고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가 폴란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르샤바에 있는 전쟁 희생자 유령탑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희생된 사람을 위해서 그 탑을 쌓았는데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이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 기자들이 되고 있고 중계방송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막 비가 오고 있었는데 그 비가 내리고 있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한 거예요. 독일 국민을 대표하는, 그때는 소독이었지만 총리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독일의 잘못으로 인해서 희생된 죄 없는 폴란드 국민,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 국민을 대신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채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나중에 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빌리 브렌트 이 소득 총리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인간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을 저는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참의 마음을 말로는, 사과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폴란드의 많은 국민들이 같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도 정말 아, 이 독일이 정말 새롭게 참여하며 태어나는 그런 변화된 나라가 되었구나라면서 신뢰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독일 통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브렌트 이 총리는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 옆에 흘리던 눈물은 그냥 자기가 자신의 죄가 미워서 우는 눈물뿐이 아니라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의 눈물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충분히 적실 수 있을 만큼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누구의 발을 충분히 적실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게 머리카락입니까? 그렇죠?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때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먼지 묻은 발을 자기의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머리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한 정말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마움, 사랑 이런 것들이 눈물과 그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주님을 절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랑 없이는 누구도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또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을 것이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뜨거운 눈물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과 감격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또 한 가지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손에는 향유 옥합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향유는 언제든지 헌금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재산으로 그때 당시 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죄자들은 결혼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 때문에 이 향유를 어렸을 때부터 이만한 알라베스트 자리에 모은다 그럽니다. 또한 이 여인에게 이 향유를 모은 이유는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향유가 다 모여지면 그 향유를 팔아서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향유는요,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쌓아온 이 여자의 인생을 대표하는 향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바꿔보겠다고,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어보겠다고 쌓아오는 그런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쌓아온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단번에 깨어버립니다. 단번에 깨뜨려버릴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 자신에게 있어서는 목숨과도 같은 인생과도 같은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나눠준 적 없었고 정말 깨지지 않게 여러분이 잘 보호하고 있는 여러분 삶의 향유값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 깨뜨릴 수 있다면, 그 향유값을 주님께 깨뜨릴 수 있다면, 또 그분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기 의와 자기 사랑, 그것이 아마 깨어질 것이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무너지고 부서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저는 이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만약에 어디가 설교를 하게 되나 수련회나 부흥회를 인도하게 하면 꼭 그 첫 번째 설교가 그겁니다. 어느 곳을 가도요. 왜냐하면 가장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성경에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 부자 청년은 똑똑했고요. 출세한 사람이었고요. 분명히 잘생겼을 거예요. 키도 좀 크고. 그리고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잘 알고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아니 두 번째 부분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에 있는 십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마음이 진짜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 그 뭐라 그럴까요?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자신이 모든 그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십계명의 계명을 지켰고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내어주고 너는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그 저기 뭐 나를 와서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람에게 준 그 커맨드는 Come and follow me라는 커맨드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쓰시던 그 커맨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잘 따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이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번에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 그녀가 평생 지키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며 그 청년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옥합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눈물도 또한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음식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것은 나의 행위로, 적당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매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전심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회개의 눈물과 참회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 외식하며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해 47절입니다. 그 전 얘기는 여러분과 이미 나눴고요.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뒤에는 이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자의 죄가 그 용서받은 증거가 사랑이라는 결과로 보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보여줬는지를 적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여러분 은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교회 필요한 것 사랑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은사는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의 분위기가 밝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장로교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절제를 하세요. 좀 덜 보여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아유 나는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면 살래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너 왜 나 버리고 도망갔어? 너와 내 세 번 부인했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세 번 물어보시죠. 요한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항상 사랑을 동반한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언제나 믿음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먼드 윌리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청년이었는데요. 젊었을 때 무지무지 난폭했어요. 그 청소년기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싫었고 또 그런 악한 것에 대해서 뭐 천벌받고 뭐 지옥 간다 얘기하는 목사님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삐뚤어진 성격 탓에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 말을 듣고 사람들한테 손가락 지난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을 때려 죽이겠다고 벽돌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벽돌을 싸들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걸어 들어가서 막 달려 들어가서 예수 목사님 머리를 벽돌로 칠라 그랬는데 성령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갑자기 붙들기 시작합니다. 몸이 안 움직여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 릴리라는 청년은 거듭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시카고의 그 쿡 카운티 병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자선 사업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병원은 가난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돈을 거의 안 받고 헌신적으로 고쳐주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평생을 그 환자를 돌보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흑인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흑인 목사인 릴리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날 회개하고 목사가 되어서 목사님을 때려 죽이려고 들어갔던 벽돌을 붙들고요.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 가는 장례식에 있었을 때 그 예배당 안에는 그의 관 위에 손때 묻은 벽돌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벽돌은 이 릴리 목사님이 평생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한 벽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때려 죽이려고 들어가려고 했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사함을 주셔서 제가 새 생명과 새 삶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제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힘든 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이 릴리 목사님은 그 벽돌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언제나 사랑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을 동반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영혼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순종을 사랑으로 보여줬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참된 회개와 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모습이 주님께는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었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그 여인은 뭐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래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붙들고 있었던 것이 향유였습니다. 물질을 모아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고자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이 여자의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180도 바뀐 거죠. 그럴 때 모든 사랑으로부터 그 여인이 여태까지 구했던 모든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겠고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삶의 질서 우선순위가 이제는 올바른 우선순위와 질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모든 죄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요. 오직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제가 오늘 외식이라는 말을 했냐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얘기하죠.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사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도리어 선포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적어도 종교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뭔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틀어도 인터넷을 열어도 말씀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짧은 설교의 말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예수님의 지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성경과 말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것은요 이 여인이 받은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서 나셔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이 달려야 될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만큼 큰지를 얼만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여인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외식하는 자들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에게 있는 남에게 나누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안에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그 향기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 향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는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교회는요 외식하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피 묻은 복음, 죄사함의 역사,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들의 예배,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보여주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멋있게 지은 교회와 좋은 프로그램과 정말 좋은 음악과 정말 멋지게 드려지는 예배 형태, 이것에 너무 집중해서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으로, 그것이 아니면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에서 용서를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지를, 그렇게 감격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이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하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발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향유옥합병이 오늘 깨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